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지난주엔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개체수가 부쩍 늘어 종 복원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이번엔 또 호랑이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네요. 얼마 전 경북 봉화군 문수산 일대 문을 연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선 백두산 호랑이들이 야생 환경에서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호랑이들은 원래 서울대공원에서 기르던 한청이와 우리라는 백두산 호랑인데요. 공원의 비좁은 울타리 속에서 말 그대로 사육받아오던 녀석들이 이번에 문을 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 안에 출입구장 7개에 해당하는 넓은 야생 거처를 갖게 된 거라고 합니다. 공원 사육동에서 잠만 자던 호랑이들, 고향 같은 야생의 숲을 활보하는 그 기분 어떨까요? 그저 전해 듣는 소식만으로도 반갑고 감개무량하네요. 5월 11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5월 11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2683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송창식의 선운사 전해드렸어요. 2683번 쓰시는 분이 떨어진 동백꽃을 보면서 여름임을 느낍니다. 선운사의 동백꽃 보고 싶기도 하고요. 또 송창식의 선운사 노래도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경북 봉화군 문수산 또 옥석산 일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백두대간 수목원이 개장을 했죠. 그 중심에 축구장 7개 크기의 야생 속 거처를 얻게 된 백두산 호랑이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참 반가운 소식이고 또 이채롭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동물원 안에 그 좁은 우리 속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던 호랑이 대신 이제는 백수왕다운 아주 늠름한 자태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전래동화 속에서나 봤음직한 이런 풍경이 정말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한 마음입니다. 수목원에서는 앞으로 이곳에 백두산 호랑이를 10마리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1차로 수목원에 입주한 한청이, 우리 두 마리에 이어서 여러 마리의 야생적인 훈련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소식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호랑이 소식도 놀랍지만 호랑이 숲 주변에 무려 5천 헥타르나 되는 숲 속에 온통 멸종 위기에 아주 진귀한 식물들도 보존이 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천연의 원시림 속에 들어간 듯한 그런 기분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환경 보존을 위한 오랜 노력 끝에 얻은 빛나는 결실이어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5월 11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의학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생활 속의 한방에서는 우리 몸과 건강에 관련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88 건강길라잡이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치매의 정의는 무엇인지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주세요. 연민주 리포터의 의학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의학계의 새로운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연민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의학정보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박테리아, 즉 세균 하면 지저분한 것, 또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람의 피부에 서식하는 로세 오모나스 무코사라는 특정 박테리아는 오히려 아토피성 피부염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팀이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서 이 로세 오모나스 무코사라는 박테리아를 채취해서 배양한 후에
네.
설탕물에 섞어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피부에 바르는 실험을 했는데요. 성인 환자 10명 그리고 9살에서 14살 사이의 어린이 환자 5명에게 매주 두 번씩 6주 동안 이 박테리아를 섞은 설탕물을 뿌렸더니 성인 환자의 60% 그리고 어린이 환자의 80%가 피부염 증상이 반 이상 가라앉았고요. 이렇다 할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실험 후에 환자들은 평소 복용하던 스테로이드제와 면역 억제제의 양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기존의 아토피염 치료제들이 그 신부전 같은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반가운 발견이죠.
예.
연구팀은 좀 더 많은 아토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 박테리아를 활용한 치료 실험을 이어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예. 사람의 피부에 서식하는 특정 박테리아 성분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부작용 없는 치료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증상 자체로도 참 괴롭지만 치료제 부작용 때문에도 걱정이 많으신데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치료제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그 적당한 양의 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하루 한 잔 정도의 레드와인이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연구팀이 와인과 전립선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17개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매일 레드와인 한 잔을 마실 경우 전립선암의 위험이 12%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매일 화이트 와인 한 잔을 마시면 전립선암 위험이 오히려 26%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건데요.
네.
연구팀은 그 이유를 레드와인에 황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레드와인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100ml당 1에서 3mg 정도씩 들어있는데
네.
화이트 와인에는 레드와인에 비해서 이 성분이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연구팀은 화이트 와인의 섭취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무조건 꺼릴 필요는 없고
네.
대신에 금연을 하고 붉은빛 윤기의 섭취를 줄이면 전립선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매일 한 잔의 레드와인이 남성의 전립선암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와인 안에 든 폴리페놀 성분의 효과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전해주실 내용도 술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당한 양의 술이 몸에 좋다고 해도 잠자기 전에 마시는 건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와인을 비롯한 모든 술에는 바로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술을 마신 직후에 잠이 들면 수면 시간 동안 일어나야 할 신체의 회복 기능이 약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핀란드 탐페레 대학 연구팀이 18세에서 63세 사이의 남녀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룻밤은 술을 마시고 또 다른 날 밤은 술을 마시지 않고 잠에 들게 한 후에 심박수 변동성을 측정했는데요. 이 수치는 심박동기의 그 미세한 변화를 살펴서 신체가 얼마나 편안하게 쉬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 결과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수면 시간 동안의 생리학적 회복 기능이 9%가량 떨어졌고요. 적당량을 마셔도 24%, 그리고 과음을 했을 때는 39%까지 회복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네.
또 이런 술의 부정적인 영향은 남녀 사이에는 비슷했지만 의외로 노인에 비해서 젊은이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젊고 활동적인 사람도 술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연구팀은 절대적인 수면 시간은 노력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수면의 질은 우리의 행동으로 충분히 높일 수 있다면서 이 작은 습관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적당한 양의 술도 잠들기 전까지 마실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이 수면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잠자는 시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신체 회복 기능을 심할 때는 40%까지도 떨어뜨린다고 하니까요. 잠들기 직전까지 음주하는 습관 반드시 고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짠 음식을 통해서 나트륨을 과잉 섭취할 경우에 심혈관을 비롯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먹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에 치아 교정기처럼 입안에 끼우면 섭취한 나트륨의 양을 측정해주는 장치가 개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이 장치가 얻은 데이터는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무선 전송된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조지아 공대 연구팀이 고안한 이 장치는 얇은 고분자막에 필름으로 제작한 나트륨 센서와 또 그물 구조로 된 회로가 붙어있는 형태고요.
네.
기본 틀이 되는 이 고분자막은 공기가 통하는 데다가 부드러워서 입 안에 착용을 해도 이물감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명의 실험자에게 이 장치를 입에 끼우고 일주일간 생활을 하게 했더니 먹은 모든 음식의 나트륨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냈다고 하는데요.
예.
연구팀은 이 장치가 상용화되면 나트륨 섭취량 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 또 비만 환자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크기를 줄이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성인병의 주적으로 알려진 나트륨의 섭취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계가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입안에 이물감을 주지 않으면서 교정기처럼 끼고 생활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식습관 개선에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달걀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이유로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달걀을 매주 12개까지 먹어도 심혈관 건강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전 당뇨 상태, 즉 혈당이 당뇨병 기준에 못 미치지만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큰 상태이거나 또는 당뇨병 진단을 이미 받은 성인 130여 명을 대상으로 1년에 걸쳐서 실험을 했는데요. 절반에게는 매주 달걀 12개를, 또 다른 절반에게는 매주 달걀을 2개 이하로만 먹게 하고 우선 3개월간 혈중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의 심혈관 건강 지표들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심혈관 건강 지표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이후 3개월 동안은 두 그룹의 달걀 섭취량을 유지하면서 이번에는 체중 감량 다이어트를 하도록 했는데요.
예.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두 그룹 모두 심혈관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고요. 체중도 비슷하게 빠졌다고 합니다. 또 이후 6개월을 더 지켜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달걀 하루에 뭐 한두 개 정도 마음 놓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달걀을 매주 12개까지 섭취해도 혈중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심혈관 건강 지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달걀을 좋아하면서도 건강을 위해서 참는 분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까지는 콜레스테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다음으로는 어떤 의학 정보죠?
네, 요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세먼지 농도 체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그만큼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는데요. 이번에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할수록 여자아이의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미세먼지가 성조숙증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화여대 연구팀이 우리나라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여자 청소년 6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네.
초경을 앞둔 1년간 노출된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마이크로그램 높을수록 초경 시기가 17일씩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경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이나 3년간 노출된 미세먼지 농도보다 최근 1년간 노출된 농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네.
연구팀은 미세먼지에 포함된 환경 호르몬 탓에 나타난 현상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미세먼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성조숙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미세먼지가 청소년기 여자아이의 첫 월경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호흡기, 뇌건강, 또 호르몬까지 이 작은 미세먼지가 몸속에서 일으키는 악영향이 너무 다양하고 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뚜렷한 해결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걱정만 더 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볼까요?
네.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간혹 젊은 나이에 때이른 흰머리로 스트레스를
맞아요.
받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런데 최근 미국 엘라베마 대학 연구팀이 그 원인을 밝혀낸 연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머리카락 색깔은 오래된 머리카락이 떨어져 나가고 새 머리카락이 자랄 때 모낭의 줄기세포가 멜라닌 세포로 분화하면서 색소를 만들어줘서 생기는 거고요. 나이가 들면 이 줄기세포가 없어지면서 흰 머리카락이 나는 건데요.
네.
젊은 나이에도 선천적으로 면역을 억제하는 MITF라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가 변이되면
네.
바이러스 감염에 과잉 반응을 보이면서 멜라닌 줄기세포 그리고 멜라닌 세포까지 소실시켜서 머리가 한다는 게 쥐를 통한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몸에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걸 면역체계에 알리는 유전자와 또 머리카락에 색깔을 입히는 유전자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연구팀은 아직은 연구가 초기 단계라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실이 피부색을 잃는 백반증이나 또 피부암인 흑색종의 원인을 규명해내는 데도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젊은 나이에도 머리가 하얗게 새는 증상은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바이러스 감염에 과잉 반응을 보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병이든 원인을 찾아야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최근에 발표된 의학연구 결과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연민주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5681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건강한 아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5681번 쓰시는 분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두의 노래예요. 대화가 필요해.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죠. 혹시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게 궁금했다는 점이 있으시면 건강한 아침으로 연락주세요.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지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7707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55세 되는데요. 하루에 서너 번 몸에서 열이 납니다. 머리 쪽이 특히 심해요. 갱년기 장애 증상이라고 하는데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예, 이 갱년기 장애 증상은 매우 다양해서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증후만으로도 1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진짜 가장 흔한 증상이 뭐냐. 괜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 바로 안면홍조 이겁니다.
네.
전체 갱년기 장애가 있는 분들이 70% 이상에서 뭐 한 8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 자율신경 중추에 혼란이 생겨서 그것이 혈관을 조절하는 혈관운동신경에 실조를 일으키고 그래서 생겨난 증후의 하나입니다.
네.
뭐 진땀이 막 나다가 어느새 열이 스르르 내리고 오히려 또 그다음엔 어슬슬 추운 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한 한열왕래. 저는 네. 먼저 열이 올랐다가 한기가 오는 거예요.
네.
또 그러면서 가슴에 번열이 나가지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뛰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는 겁니다.
갱년기 장애 외에 머리 쪽으로 열이 오르게 되는 건 주로 어떤 경우죠?
이 얼굴하고 머리에는 우리 몸의 음양 경맥 가운데 양맥이 모두 올라옵니다. 양이 이제 열과 같은 기운이죠.
네.
그래서 얼굴의 건강, 얼굴 상태만 봐도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오장육부 가운데 특히 위장경맥이 얼굴의 한가운데 양쪽으로 올라와서 휘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얼굴 상태는 특히 위장 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정도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네.
만약 얼굴이 좀 한기를 많이 느낀다, 찬바람 싫어한다. 그 사람은 위장에 뭔가 찬 기운이나 차가운 습기가 쌓여 있거나 아니면 위장이 허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네.
반면에 얼굴에 열이 있어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붉다. 이것은 아 위장에 열이 많아서 막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 속에 열기가 많이 쌓여 있어도 얼굴에 열이 잘 달아오릅니다.
네.
특히나 뭐 운동이 부족하고 땀을 별로 흘리지 않았다. 겨울 지나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땀을 별로 흘리지 않으니까 몸에 있는 열기와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대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네.
그러면 습기하고 열이 머리나 얼굴로 올라와서 얼굴에 땀이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네.
바로 고를 때 약이 뭐냐. 옛날에 먹었던 메밀, 냉면입니다. 이북 지방에 눈이 많이 와서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열이 올라가죠.
예.
그럴 때 메밀이 딱 약이한 겁니다.
또
만약에 어떤 분들 말이죠. 그렇게 열이 많은 편인 분은 아니다든가 하더라도 인삼이나 홍삼 같은 걸 막 먹었다거나 그리고 혹시 뭐 개고기 같은 이런 음식, 열이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 열이 많아지고 그걸 발산 못 시키면 열이 얼굴로 달아오르는 겁니다.
이 열이 머리와 또 얼굴 쪽으로 집중될 때 약이 될 만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다면 열을 아래로 끌어내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를 아래로 끌어내려주고 또 열을 내려주면서 대변을 소통시켜줘야 열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메밀, 다시마, 우엉 이게 다 차가운 성질이면서 아래로 내려주는 작용도 있고
네.
대변과 소변도 잘 나게 해줍니다.
어.
그리고 뭐 국화꽃 감국을 달인 거죠.
예.
국화차도 좋고요. 그리고 이 국화차가 머리하고 눈에 열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칡뿌리 이것도 위장에 열이 많으면서 앞머리가 자주 아플 때 좋은 약이 됩니다. 그리고 결명자 이것도 뭐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네.
차가운 성질이면서 아래로 내려주는 작용이 있으니까 머리에 열을 내려주고 두통을 낫게 하고 또 결명자 발걸명 눈에 열을 내려주고
같으네요.
눈을 밝게 해준다.
네.
그리고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옛날 추사 김정희 선생이 먹고서 눈병의 효험을 봤다는 게 바로 녹차였죠. 그리고 반면에 인삼이나 뭐 부추, 마늘, 쑥같이 열이 있는 약이라든가 뭐 닭고기나 개고기나 복숭아같이 열이 있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쨌건 갱년기 때라면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끔 제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 쌓이면 뭉치면 열이 되는 거예요. 쌓아두면 안 됩니다. 가슴에 담아두고 안 돼. 풀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쌓아두면은 열이 생겨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기 쉽다. 그러니까 수시로 기분 전환을 하고 마음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어지는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1097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평소에 물을 마실 때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예, 자, 이 저 찬물이 좋은지 따뜻한 물이 좋은지는 그 체질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만약 열이 많은 편인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찬물이 어울리게 되고요.
예.
또 몸이 냉한 분이라면, 편인 분이라면 당연히 따뜻한 물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도 있잖아요.
네.
사실 뭐 누구에게나 어떤 것이 좋다 이거는 맞질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휴대폰 뒷자리 0365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손발이 많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많이 부어요. 소화는 잘 되고 장도 튼튼합니다. 저는 어떤 체질이죠? 하셨네요.
예, 뭐 정보를 주셔야 제가 맞추죠. 요 정상만으로는 제가 도저히 체질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앞에 분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우리 사람은 성격이나 뭐 용모, 체격이 각기 다르듯이요. 체질도 똑같이 타고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 약이든 체질에 맞으면은 덕이 되지만 만약 맞지 않다? 오히려 손해가 돼가지고 그 때문에 질병이 생겨나거나 있던 질병이 악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로부터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좀 한다 하는 의학자들은 체질에 관한 관심을 가지면서 아 자기대로 체질학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가장 최초가 이제 서양에서 기원전 한 460에서 기원전 337년경에 살았다고 하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사액체 병리설을 주장했습니다. 혈액질, 담접질, 흑담접질, 점액질. 이 이후로 이제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체질을 분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동양에서는 어떤 체질학설이 나온 것들이 있나요?
동양에도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약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 황제내경에는 그 오행, 목화토금수의 오행으로 구분한 외적인 특성 그리고 음양의 편중에 주안점을 두고서 음양 오태인이라는 다섯 가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기가 조금 강한 편이다 그러면 소양인, 양기가 많이 강하다 태양인, 클태자죠. 그리고 음기가 조금 강하다 소음인, 그리고 음기가 많이 강하다 태음인 이렇게 나누고 그럼 네 가지죠. 여기다가 음양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거, 음양 화평지인 이게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체질 중에서 가장 좋은 체질이 뭐냐? 음양화평지인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몇천 년 전에도 음양화평지인은 100살까지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네.
25태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금 제가 다섯 가지 했죠. 음양오태인.
예.
각각 오행 요소를 가미하면 5 곱하기 5니까 25가지 유형이 나눈다 이겁니다. 너무 어렵죠?
예.
좀 쉬운 게 보면요. 명나라 때의 명이라는 장경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쉽게 구분했습니다. 양장인, 음장인, 평장인. 사람의 몸에 있는 장이 양적이냐, 음적이냐, 중간이냐. 원래 중간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중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안 좋아요. 또 청나라 때 근륭황제의 명으로 만들어진 종합한의서가 있습니다.
예.
의종금감. 여기에 아주 참 실리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빈과 수인, 즉 몸이 비만한 사람이냐 몸이 야윈 사람이냐. 그리고 기성과 기쇠, 즉 기가 왕성한 힘에 막 넘치는 사람이냐 기가 쇠약해서 그냥 아우 기운 없어 하는 사람이냐. 정반대죠. 그리고 또 장냉인, 장여린, 장이 차가운 사람이냐 장이 열한 사람이냐. 그럼 여기도 당연히 중간이 있겠죠. 네. 여기 어떤 사실 현실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체질하면 사상체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사상체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예, 사상체질은 우리 조선 만렵의 명이었던 이재마 선생께서 주창한 독창적인 인호로서 사실 임상출에도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제시된 거죠. 본래 이분이 이제 몸이, 자신이 몸이 허약하고 또 몸에 병이 있어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아하, 사람은 각각 체질이 다르다.
네.
또 체질에 따라서 질병이나 약도 다르다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날 때부터 태양, 소양, 태음, 소음 네 가지 체질 중에 하나를 가진다. 자, 그럼 앞에 그 음양 오탱과 비슷하죠. 근데 실은 여기서 좀 다릅니다.
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달라요. 예. 사상 체질의 기준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황제 내경의 음양 오탱에 나오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용어만 태양, 태음, 소음, 소양이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사상체질은 어떻게 나면 장의 대소, 그리고 강약, 그리고 상호 균형 차이에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생김새, 그동, 심리, 뭐 성격, 식성이 다르고요. 또 생리, 병리는 물론이고 잘 걸리는 질병도 다르다는 겁니다. 소음인은 뭐 위장병이 잘 생긴다면
네.
소양인 같으면 신장병이거나 비뇨기병이 잘 생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같은 질병이라도 체질에 따라서 치료법과 약물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 두통이라도 소음인 두통에는 이 약이 맞고 소양인 두통 이 약이 맞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살아가는 건강법, 양생법도 다르다고 봤는데요. 그럼 감별을 어떻게 하느냐. 용모. 그리고 독특한 평소의 증상, 대소변, 땀이 나는 상태, 소화 상태 이런 걸 보고요. 또 감정 변화도 또 체질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감별하는 것이지 몇 가지만 주고 감별해달라 하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435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김신우의 노래예요. 귀걸이사.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몸의 장기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고려대의대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예, 우리나라가 작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빠른 고령 속도에 맞춰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신경퇴행성 질환인데요. 그 대표적인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치매가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경퇴행성 질환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경계의 세포들이 서서히 사멸되면서 생기는 병들을 통칭을 하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질환이 오늘 말씀드릴 치매하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파킨슨병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네. 이 치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두려움도 갖고 계시고 걱정도 안고 계실 텐데 치매를 의학적으로는 정의를 어떤 식으로 내리는 건가요?
예, 치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원인으로 뇌세포가 손상을 입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는 것을 치매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정상적이었던 뇌가 인지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학습이나 언어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예, 현재 치매는 우리 노년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인데요.
그렇죠.
뭐 심장병, 암, 뇌졸중하고 더불어서 주요 4대 원인 사망 원인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신경 질환입니다.
네. 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아주 드문 원인까지 하면 수십 가지가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다양한 질환들이 뇌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킨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알츠하이머 병이
예.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음으로 혈관성 치매와 루이소체 치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알츠하이머는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예.
좀 익숙하셨을 건데 현재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고 치매 발생의 한 50% 정도가 이 알츠하이머 때문으로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
예.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뇌세포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예.
이런 경우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예.
뭐 그 외에도 아주 드물게 뭐 이전에 많이들 문제가 됐던 광우병 같은 경우도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뭐 알코올 같은 경우도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치매가 생길 수가 있는데 원인이 되는 질환들은 치료가 다 가능한 건가요?
치매 원인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예.
일부는 또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경우를 그래서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는데
네.
대표적인 가능한 치료 가능한 원인이 수두증이라는
수두증.
게 있고요. 이전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만성 경막하 혈종
네.
그것도 치료가 가능한 원인이 되겠고
예.
또 요즘 많아지고 있는 우울증도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수두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그 치매 원인 중에 하나인데 우리 뇌 척수액이 잘 배액이 되지 않아서 뇌실이 커지는 것을 말하고 뇌실이
네.
커지면서 보행장애 같은 운동장애와 함께 치매 증상을 유발을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견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요.
치료가 가능한 치매 원인들도 있다고 하니까 좀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만성 경막하 혈종 같은 경우에는 저 잠깐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경막하 혈종이 외상이나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가벼운 외상에도
네.
이 출혈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만성적으로 경막하에 피가 고여서 혈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혈종이 뇌 조직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네.
마치 치매처럼 서서히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운동 마비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CT 촬영 등의 영상학적 검사로 진단이 되면 수술적으로 이제 고여 있는 피를 제거를 해주면 인지 기능 장애나 신경학적 증상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치료가 가능한 원인에 또 우울증이 있는데요.
예.
우울증이 심해지면 마치 치매 환자처럼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을 잘 치료하면 인지 기능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한다든지
그렇죠.
하는 방법이 되겠군요.
예.
방금 설명해 주신 수두증, 뭐 우울증, 만성 경막하 혈종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짚어주셨던 전체 원인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예, 알츠하이머가 사실 가장 많은 원인인데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알츠하이머 치료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발견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직 알츠하이머가 왜 생기는지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관여하는 것 같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원인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치료법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했고 대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서서히 늦춰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 심해진다든지 뭐 그런 건 없나요?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예를 들어 80세 노인보다 90세 노인에서 훨씬 유병률이 증가하고 또 가족적인 요인도 작용을 해서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발병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알츠하이머병이 치매 무려 50% 가까운 그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도 더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요즘 의학의 화두입니다.
그렇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질환이죠. 치매에 대해서 고려대 의대 김도훈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휴대폰 뒷자리 1862번 쓰시는 분이 이 곡 신청해 주셨네요. 정수라의 노래입니다. 아버지의 의자. 저희 건강한 아침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 14분께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박주희의 외간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